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이 살던 그 시절에 그 한간에 속담처럼 떠돌아다니던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이 가하다. 오늘 우리가 본문 처음에 읽었던 그 말이죠. 모든 것이 가하다. 요즘으로 치면 뭐 하면 된다. 불가능은 없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이 정도 말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맥락에서 여러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사용했지만 동시에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 말을 모든 것이 가합니다. 이 말을 신앙과 접목해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하나님께서 모든 게 가능하신데 우리도 다 가능하지. 특별히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는 문제에 관해서 그거 다 먹을 수 있지. 모든 것이 가능하지. 라고 했던 이야기들이 그 당시에 고린도 공동체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듣게 된 것이죠. 요즘으로 저희들의 어떤 교회 신앙생활에 비추면 뭐 어떤 얘기라고 또 바꿔 말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우리는 참 미묘한 차이긴 한데요. 나의 욕심과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내가 취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이라는 어떤 신앙이라는 명분을 도용해서 사용할 때가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다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자유가 있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그 자유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유에도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자유롭게 된다는 것, 그것을 넘어서 왜 그 자유가 나에게 주어졌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도 자유를 추구합니다. 세상도 자유롭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인류가 정말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추구해왔던 가치 중에 하나가 자유 아니겠습니까?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상도 자유를 추구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자유는 목적 없는 자유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에 어떤 목적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 자유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유에 목적이 있는지 모르고 추구하는 자유는 반드시 우리가 갈등을 빚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유라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의 자유와 충돌하고 갈등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유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많은 어떤 세상의 방법은 사람들 사이에 부딪히는 자유를 어떤 법적인 그런 도구로 어떤 다른 도구나 어떤 장치를 이용해서 제한하는 것이죠. 그런데 강제적으로 자유를 계속해서 제한하게 되면 그것이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사람들 안에 있는 일탈의 욕구를 자극할 뿐입니다. 더 자유롭고 싶어지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길은 나에게 주어진 그 자유가 왜 주어져 있는지를 알게 될 때,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그 무한한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내가 어떻게 제한해야 하는지를 알게 될 때, 그것을 자율적으로 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될 때 나에게 주어진 그 자유가 비록 제한적이라도 그 안에서 우리는 충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긴 하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그것을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그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능력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더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것처럼, 아, 내가 돈을 조금 더 벌면 더 자유로워지니까. 사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조금 더 많은 돈을 가지면 내가 원하는 것을 조금 더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더 사 먹을 수 있고, 남들보다 조금 더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 벌고 싶어 합니다. 왜? 자유롭고 싶으니까. 왜 힘을 갖고 싶어 하겠습니까? 을로 사는 것보다 갑으로 사는 것이 조금 더 자유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유의 능력을 구한다면 그런 기도는 굳이 하나님 앞이 아니더라도 다른 신 앞에 가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능력은 나에게 주어진 자유가 무한한 자유이든, 아니면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어떤 제약이 있는 자유이든, 그 자유를 하나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고 그 능력을 구하는 것이 신앙의 진정한 능력이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오늘 하루라는 시간도 주어져 있고 또 월급, 연봉, 내가 나를 위해서 다 사용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의 능력은 나를 위해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할 줄 알게 되는 것이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능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5절 이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오는데요.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25절,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하는 것이 주의 것입니다. 네,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 뭘 사 먹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 시장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러니까 제사상에 올라간 그 음식들이 유통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따지지 않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선한 것이다. 먹으라. 이렇게 따지지 말고 자유롭게 먹으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와의 그 식탁 교제를 나눌 때도 동일한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가 초청을 해서 거기 가서 식탁교제를 나누는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차려놓은 음식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굳이 막 상대방이 신앙인이라고 해서 물론 성숙한 불신자는 심지어 그 믿는 사람을 배려해서 음식상이나 뭐 여러 가지 대우를 이렇게 그 사람을 배려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극소수였던 이 시대에 저 사람의 신앙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초청하는 것이죠. 그냥 이웃이기 때문에 초청해서 교제를 나눌 때 그 음식에 이렇게 그 사람이 수고해서 준비한 그 음식 속에 분명히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섞여 있을 텐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차려둔 음식이지만 이거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거리낌 없이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내 신앙, 내가 어떤 내용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어떤 수고와 나를 위하여서 이렇게 헌신한 그 마음을 내가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그 사람을 얻는 것이기에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것을 자유롭게 먹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중요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신자 집에 초청받아 가서 그냥 자유롭게 먹는 것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모습을 봤을 때 그것이 마음에 거리끼는 사람이 또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번에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는 그거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아닙니까? 라고 꼭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했다는 건 이미 그 사람 마음에 그것이 불편한 것이죠. 아, 저거 먹으면 우상 숭배에 동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또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기준 없이 그냥 이 사람 얘기하면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얘기하면 저 사람 말 들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는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우리 신앙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중요한 과정의 훈련으로서 내 기준이 아니라 남의 양심, 타인의 그 기준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희들에게 남을 허락하셨겠습니까? 저희들은 사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것이 인간의 본능이죠.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이번엔 나를 위해서 뭘 할까?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이것만을 고민하는 것이 저희들인데 꼭 옆에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나의 심기를 건드리는 내 속을 뒤집어 놓는 남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남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나밖에 모르는 나를 나 밖으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밖에 볼 줄 모르는 사람을 나 바깥에 어떤 세상이 있는지를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남을 나와 다른 남을 나 곁에 두시는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함몰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메모리예요. 하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나밖에 모르는 인간을 나 밖으로 구출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그런 자기 중심성과의 정말 처절한 전투입니다. 전쟁입니다. 무엇만 하면 나밖에 모르는 나와 정말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전쟁에서 나와 다른 남은 우군일까요? 적군일까요? 우군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함몰되지 않도록 내가 나 스스로에게 매몰되지 않도록 자기 연민에 자기애에 빠져서 아무것도 모르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옆에서 끊임없이 자극하고 도와주는 하나님 보내주신 때로는 천사가 바로 남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남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십니까? 그런 불편함이 올 때 스스로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는 어떻게 지금 나에게 매몰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보내셔서 나밖에 모르는 사람을 나 밖으로 끄집어내시려고 열심히 지금 하나님의 열심을 다하시는 중이시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29절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조금 이 번역이 이렇게 확 이렇게 와닿지 않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바울이 방금 이전까지 얘기했던 내용에 대한 반문을 이렇게 상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자유를 다른 사람의 양심에 의해서 제한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 내가 그 일을 잘하고 나에게 그게 은혜가 되면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은혜가 되고 나에게 감사함이 있으면 그게 그만이지 왜 다른 사람의 양심에 의해서 어떤 나의 그런 신앙적인 행위가 제한받고 판단받고 때로는 비방받아야 하겠습니까? 라는 반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반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도덕이나 어떤 예의, 예절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자가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과 직결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구원과 그 사람의 구원, 그 사람의 구원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먹는 일이든 마시는 일이든 사실 얼마나 사소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냥 하루 세 끼 먹는 거 어쩌면 일상의 가장 흔한 반복인데 그 사소한 일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해서 어떤 대단한 어떤 선교 프로젝트를 완성해서 한 영혼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일상의 식탁에서 내가 무엇을 먹고 내가 어떻게 먹고 무엇을 위해 먹고 마시는지 그 작은 태도 하나를 통해서 그 내 맞은편에 앉아있는 그 상대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을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마치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내가 행동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가장 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또 한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함께 1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사도 바울이요. 여기서만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요. 또 빌립보서에 가서 보면 거기서도 바울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라는 얘기를 해요. 야,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니 겸손을 잃고 교만해졌나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당시 상황을 조금 이해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저희들이야 예수님의 어떤 생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볼 수 있는 이 사복음서가 우리 손에 친절하게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나를 본받으십시오, 뭐 누구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성경을 보십시오. 여기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본받고 살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도바울 당시에는 사실상 사복음서가 아직 기록되기 이전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교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수많은 그 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뭐 알려줄 만한 길이 사실상 아무것도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는 시대를 이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찾아보면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 바울이 가끔 이렇게 보내는 편지, 그리고 자신들과 1년 반 동안 머물러 있었을 때에 했던 이야기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의 그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그 사시는 동네에 이렇게 뭐 골목을 아니면 길을 걷다가 그 외지인이 이렇게 와서 여러분에게 만약 길을 물어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지도가 있으면 이렇게 보고 알려주면 되는데, 스마트폰도 없고 뭐 지도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고자 하는 그 거기가 말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라면 여러분 그분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를 따라오세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세요. 나를 따라오면 내가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인도하겠습니다. 그 말을 이렇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때론 누군가에게 나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크리스천은 성경을 읽지만 세상은 크리스천을 읽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마치 길을 안내하는 사람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예수님 계시는 곳까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저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을 따라갈 때 두 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납치당할 위험성과 납치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혹시 납치당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영적인 여정에서 분명히 예수님을 잘 소개해 줄 것 같아서 그 사람을 따라갔는데 거기 예수님이 없고 마치 내가 그 사람의 제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납치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나보다 먼저 온 이는 절도요 강도요라고 말한 것이죠. 사람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도 누군가를 납치할 위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케어하고 돌보고 섬기지만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싶어서 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너무 소중해서 내가 베푸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챙긴다는 그런 명분으로 이 사람을 내 사람, 내 제자 삼고 싶은 것인지, 내가 이 사람과 어떤 친밀해져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데 어떤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신앙이라는 이름을 도용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면밀히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사람 도둑질을 하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누군가가 읽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굳이 나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앞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뒷모습, 우리 옆모습을 보고 읽고 있습니다. 우리 표정을 읽고 있고요. 우리 말투를 읽습니다. 저 상황에서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읽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생각을 읽고요. 심지어는 우리의 기분까지 다 눈여겨보며 읽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의 책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책을 딱 펼쳤는데 거기에 시덥지 않은 낙서만 적혀 있다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아니면 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막 뭔가 신령한 그런 언어와 종교적인 언어가 수많은 그 수사 어구가 막 수식되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너무 어려워서 그냥 덮고 싶어버리는 그런 책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쉬운 사람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 좀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 아, 이 사람한테 가면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좀 털어놓을 수 있겠다. 진정한 크리스천은 누군가 위기를 맞았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필요하게 생각되지 않더라도 뭔가 삶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 인생 가운데 적어놓으신 메시지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각자의 인격과 삶의 경험과 여러 가지 그런 캐릭터들 속에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만 적어놓으신 메시지들이 있는 것이죠. 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어떤 성격과 기질에 따라서 장르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런 이야기를 로맨스처럼 풀어가시는 그런 인생이 있으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의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리스트로벨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큐인 거죠. 그리고 굉장히 추리극 같은 그렇게 읽혀질 수 있는 인생이 있을 것이고요. 또 역사책처럼 때로는 아주 스펙타클한 그런 무협소설처럼 읽혀지는 그런 책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르가 어떻든지 그 안에 담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저 여러분의 인생이란 책에 하나님께서 적어놓으신 핵심 메시지가 우리의 욕심, 우리의 유익으로 가려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메시지는 메신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적어놓으신 확실한 메시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무한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데 사용하고 말았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자유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단했다는 사실을 저희들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지신 그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그 자유를, 전지전능한 그 자유를 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기로 결단하지 않으시고 죽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오니 구원받은 사람답게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자유를 사용하고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마지막 사람인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유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주신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우시고 옆에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하루도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누군가의 구원을 위하여서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그리스도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